계속해서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새벽마다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의 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24장부터 27장까지는 각 나라가 아니라 온 세상,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로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심판 중에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해 죄로 인해 무너진 땅, 심판받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땅입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땅이 더럽게 되고 땅이 뒤집어지고 쇠잔하여진다라고 나옵니다. 오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뒤집어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발로 밟고 사는 땅이 쓸모없게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한 세상의 기반은 결국 다 무너진다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온 세상,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 대상에 있어서 차별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섯 쌍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치적 대상인 백성과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또 신분적으로는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이 나오죠. 또 경제적으로는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종교적, 신분적, 경제적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이렇게 열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관계가 이 여섯 번에 걸쳐서 같아진다, 같아진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목사나 성도가 같습니다. 불신자나 성도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선한 자나 악한 자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프리패스 라인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삶을 믿음으로 또 충성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까요? 5절이 오늘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24장이 말하는 심판의 원인은 매우 단순합니다. 율법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고 땅의 주민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제, 세상의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죄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다시 엉겅퀴를 내리라는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 결코 나 혼자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염성입니다. 전염성. 그런 죄는 온 세상을 타락으로 이끌어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성을 열심히 쌓아 올려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보시고 그들을 흩으시며 인간들의 헛된 야망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쌓는 인생은 성공한 것 같으나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쌓는 인생은 세상이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세워진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 7절과 11절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우리 1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먼저 포도즙이 슬퍼한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포도즙이나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번영과 기쁨의 상징입니다. 요한복음 2장 가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질 뻔했으나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심으로 그 기쁨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뜻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기쁨의 동산. 그런데 죄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 온전한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어도, 성공한 인생의 자리에 있어도, 이 땅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그 자리에 채운 기쁨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심판으로 끝이 나고 기쁨으로 사라지는, 기쁨이 사라지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3절에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들어 딴 후에 그 남은 것이 있는 것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이 있는 것 같으리라. 11절 말씀인가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감람나무를 수확할 때 막대기로 가지를 막 사정없이 힘껏 내리칩니다. 그러면 막 열매들이 떨어지죠. 포도를 수확할 때도 모든 그 열매를 다 수확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대기로 감람나무를 거칠게 흔들어도 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세 개의 열매가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열매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열매를 남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소수의 그 남은 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로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감람나무를 흔들듯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유혹과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도 힘든 삶과 고단한 인생의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도 합니다. 만약 어떤 이유로든지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우리는 떨어지는 열매와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를 흔드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끝까지 버텨내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감람나무처럼 흔들릴 때 유혹의 바람과 고난의 바람이 우리를 흔들 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떨어지는 열매가 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매달려 있는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붙잡는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심판 중에 우리에게 임한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혜 사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남은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로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사명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가정, 그리고 일터, 삶의 자리에서 모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보내신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세상의 유혹이 나를 흔들어도, 삶의 고난과 형편이 나를 흔들어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